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 신약성경 한 255면이나 256면쯤에 있을 겁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요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를 한번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잘하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럼 두 개를 같이 하면 자기가 묻기도 하고 자기가 대답도 해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잘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뭐요? 나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이제 한번 서로 격려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시작. 아니 진짜예요. 제가 특별히 뭐 우리 찬송 드릴 때 듣잖아요. 새벽에도요. 우리 뭐 지금 같이는 안 나오지만 새벽에도 많이 나오세요. 근데 새벽에도 찬송 이렇게 들어보면요. 얼마나 찬송을 잘 하시는지 몰라. 그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앞에 도레미모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무슨 노래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도레미미 도미 솔라솔 뭐예요? 아는 분 계시네. 이게 콧물 수건 붙이고 다닐 때는 이거 모르는데 콧물 수건이 뭔지 알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콧물 수건을 하나 붙여주더라고. 그때는 콧물을 왜 그렇게 많이 흘렸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붙여놓고 학교 갔다 오면 벌써 코가 다 묻어있고. 반주자 이거 한 번만 쳐줄래요? 도레미미 도미 솔라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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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게 어떤 분은 아까 맞추시더라고요. 이게 퐁당 어떻게 맞추는지 몰라. 저는 이게 아마 맞추는 분이 계실까 그러고 가져왔는데 뭐든지 어릴 때는 모르지만 조금 장성해서 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탐구하고 그러면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깡 몰라도 이렇게 피아노를 쳐주면 오! 이렇게 다 압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게 누군가 하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나 그럴 때 아니라 그랬죠. 자기를 보면은 버린 거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이렇게 써가다가 내가 큰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비밀은 자기가 비밀이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리고 성전이 없어지는 그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힐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힐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짓밟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때네. 그래서 그걸 로마서에서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아까 제가 성경을 찾아달라 그랬는데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모여 이 비밀을 이거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발필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기도하면서 가만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때가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옵니까?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면은 참 학자들이 많이 싸우는 게 26절이에요. 무슨 단어 가지고 싸웁니까? 이게 온 이스라엘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건 우리 잘 모르셔도 됩니다. 26절 그리하여 무엇이라고요? 온 이스라엘이. 내가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숫자가 꽉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버림을 받아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게 이제 30절부터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30절 너희가, 이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할 때 누가 순종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긍휼함이 어디에 넘어옵니까? 그게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너희가 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무엇을요?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안 하고 있어요. 순종한다 안 한다 하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에 임했어요? 이방인에게 임했습니다. 순종 안 하는 이방인에게 긍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긍휼을 받을 때 하나님 불순종하는 게 어디에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어디로 움직이죠?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움직입니다. 지금 긍휼함과 불순종함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뭐요? 긍휼로. 그래서 이 사람들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순종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긍휼함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로 갑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31절 뒷부분. 이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불순종한 참 진노의 자식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번에는 어디로 움직이죠? 유대인들에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법칙은 참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긍휼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가두어 두시면. 옛날에는 이방인이 순종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둔 이유는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긍휼을 주려고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요?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잘났다는 사람한테는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벌받아야 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가는 겁니다.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우리 은혜라는 말도 많이 쓰고 긍휼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은 받을 자격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을 긍휼이라 그럽니다. 대충 구분이 됐어요? 긍휼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 것을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 주셨다? 은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 갑니까? 이제 진노의 대상, 벌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하셨고 앞으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적용이 돼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기는 건데 그 긍휼하심에는 그냥 긍휼함으로 여기고 끝인가? 다른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쌍히 여기서 그냥 구원해 주는 건가?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면을 펼쳐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배상법이에요. 하나님의 배상법. 하나님의 배상법은 1대1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소를 잘못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 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딱 1대1입니다.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죠? Eye for eye.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1대1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가가지고 내가 참 고민도 하고 이걸 찾기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값은요.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소를 훔쳐갔습니다. 그럼 내가 소를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밤에 신경질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막 의심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범인이 잡혔어. 이 범인이 고의로 훔쳐가서 이걸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1대1 배상법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마리 훔쳐갔으니까 한 마리를 돌려줘야 되죠. 그럼 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 안 하지. 왜냐하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죠. 이거 찾아다닌다고 막 수고를 했죠. 그리고 막 가슴에 속이 쓰리죠. 이런 건 어떻게 배상받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1대1로 하면은 1대5로 해라고. 소는 훔쳐가가지고 팔아먹어서 걸리면 1대5라는 겁니다. 양은 1대4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상법으로서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1장 뒤로 가시면은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대1 보상법을 이렇게 만드셨어.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심리적인 것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작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갚습니까? 1대1이에요. 생명은 뭐로 갚아야 돼요? 생명. Life for life.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데운 것은 burn입니다. 누군가가 번하게 했으면 그것도 대응으로 운드 상처나게 했으면 상처나게 한 거로 때려가지고 브루이즈가 됐으면 브루이즈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누가 내 일을 어떻게 했으니까 눈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아니라 딱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의 배상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대 몇? 1대1. 그건 잘 기억하시면 또 성경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몸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어떻게 했을 때 배상법이 1대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을 때 1대1 배상법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를 살라 그러면 무엇으로 사해야 됩니까? 그럴 때 성경은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사하려 그러면 이 죄에 해당하는 1대1 배상법으로서 하나님께 이걸 속하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성경을 보시면 1대1 배상법에 내가 죽는 게 있어요? 내가 죽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구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냥 나오지 말아라.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소를 가지고 나오든지 양을 가지고 나오든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 뭐요?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는 소나 양은 어떻게 하죠?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그놈들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개를 죽이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이걸 제단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죽었어요. 이거 1대1이에요? 이거 1대1이에요? 1대1 아니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1대1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1대1이 아닙니까?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내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한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데, 피를 흘리면서 죽는데 그 피가 내 죄를 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1대1은 아닌데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 가운데서 그 내가 손을 얹고 재물을 만든 그 녀석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상징하면서, 예표하면서, 나타내면서 우리 죄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올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럼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거를 내다보면서 옛날에 양이, 옛날에 소가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사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 1대1이라고 얘기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습니다. 1대1?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럴 때 아, 뭐 1대1 아닌데 우리가 더 귀한데? 그런데 이 양이나 염소가 아니면 소가 장차 올 누군가 우리 죄를 대속할 그분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상징하면서 우리 죄를 속해줍니다. 그럴 때 그분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놓으면 1대1? 그럼 이거 아니죠. 이건 비교할 수 없이 이쪽이 크죠.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참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1대1로 받아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내가 긍휼히 여겨서 1대1로 치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들 우리 옛날에 배웠던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제가 누구 편 안 들렸고 마지막은 안 부른 거 알죠? 어떤 교회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한 번 더 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참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1대1 배상법을 적용시켜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1대1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을 일으켰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시고 성경을 보면은 그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설명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요? 들려야 하리니 높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1대1 배상법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1대1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그 참 어마어마한 분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럴 때 3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거는 신비하고 측량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럽니다. 33절 보실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어떠하다고요? 깊도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배상법은 1대1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놓고는 옛날에는 그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내다보시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게 1대1 배상법의 이제 일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큽니까? 1대1로 해놓고. 참 그게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어떻게 해요?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아무도 찾지를 못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는 구주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깊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벌써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다른 존재가 죽으면서 내가 그걸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고 내가 배운 학문적으로도 이건 어떻게 접근해 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 오늘 설교 제목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해서. 그래서 성경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동안에 떨어져 나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모든 어떤 것들이 작용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무너무 이건 깊습니다. 깊도다. 그리고 그 판단은 측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왜요? 내가 여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찬송가 404장을 참 많이 불렀어요.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슴 메워지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3절 어떻게 되어 있죠? 바다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도 그 펜을 가지고 두루마리 삼고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이걸 다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제가 이해하죠 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적어도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맞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우리네들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면 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도 깊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거 구원에 관한 것만 보시지 말고 나에 관한 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나를 그 속에 쑥 집어넣는데 얼마나 그 지혜가 깊고 얼마나 그 하나님 사랑이 측량할 수가 없는지. 그래서 이제 34절 보면 이런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신 겁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인간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뜻 같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제가 아끼는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인격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뭐 재물을 드립니다. 이거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그냥 그저 값없이 왔는 거지 네가 네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잘났다고 내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운행이 되고 만물이 하나님 거로 가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건데 네가 네 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깊어서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보실래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렇게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깊은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그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것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만물이 자기 것입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어떻게 해요? 아멘. 자기 구원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다보면서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만물이 다 주님께로서부터 나왔습니다. 내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는 게 이 찬송, 이 성경 구절입니다. 성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앞으로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깊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그게 너무 넓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 얼마 전에 LA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한인이 운영하는 데 같아요. 그 여성 전용 스파에 옛날에는 남자였는데 나 여자 할래?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런 남자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그것도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는 이렇게 수술도 안 했어요. 다 그냥 남자 그냥 있는 채로 해서 그냥 거기 다닌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모른 채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다니니까 돈 내고 들어온 여자들이 막 항의하고 돈을 환불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밖에서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막 경찰 부르고 하는데 한 천여 명이 그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한 무리와 참 이런 일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막 하는 이 무리들이 두 무리들이 한 천 명이 서로 모여가지고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찢어지고 막 피가 낭자에 흐르고 경찰들이 와서 이걸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늦게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압니다.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중에 어린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중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도 못한 아이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지만 야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여기서 자라야 되는데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들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소수인데 다 같이 살지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반짝 뜨가지고 보면은 지금 바꾸어가는 모든 것들이 무슨 싸움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원리들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 이런 것들을 싹싹 지금 없애려고 하는 작업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뭐 조금 더 살면 어떠고 지금 죽으면 어때요?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한없이 살아야 됩니다. 한없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누가 만들었는데? 우리 성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어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거 진작에 투표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걸 참 영적으로 깨워가지고 이걸 봤어야 되는데 뭐 뽑아놓고 다 뽑아놓고 이렇게 해서 다 바꿔놨는데 이제는 막 이렇게 굴러갈 텐데 성도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 되지 싶어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혹독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럽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 북서쪽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참 바람처럼 그렇게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 와서 너희들 어렵게 만들 거라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다 이스라엘 유다 땅을 다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만 딱 이렇게 항복 안 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포위를 뺑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성을 포위하면 문제가 뭐죠? 먹을 게 없잖아요. 성도들 먹을 거 없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순교해서 죽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래요. 아이들 엄마 밥 줘. 그럼 어떻게 할래요? 성도들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내일은 너희 집에. 성도들 이거 그냥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아이들이 막 엄마 품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Where is corn and wine? 엄마 곡식하고 포도주는 어디 있어? 그러면서 힘없이 죽어가는, 또 죽었다 그러는 기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럴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럴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들을 막 꾸짖으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 때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닥쳐졌는지 밤 초경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고. 누가요? 어른들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지금이 그럴 때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참 코 깨워가지고 참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른들은 그래도 그럴 때를 그렇다 치지만 아이들 어떡하죠? 그런데 그거는 26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코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요, 밤 초경에 일어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지어다. 초경이 뭡니까? 새성경은 초저녁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초저녁부터 기도하라 그럽니다. 초저녁에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기도는 하지만 막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초저녁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몸을 씻고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발을 얹어가지고 신문 읽고 쉬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초저녁에 뭐하죠? 똑딱똑딱똑딱 그러면서 식구들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급하든지 초경에 일어나 뭐하라고요? 부르짖을지어다.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고 급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어떻게 해요? 물 쏟듯 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들지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이들 좀 못 먹으면 어떻고 직장생활 좀 나쁜 데 가서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확실히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아이들이 어려요.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되면 조금 이해는 하지만 저들에게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 저들 어떡합니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아이, 교사나 선생님이 해주시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내 새끼, 죄송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게,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마음을 물 쏟듯 하고 손을 들고 막 어찌할 바 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우리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외우셔도 좋고 가슴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깨셔야 됩니다. 살기 좋죠. 조금 못 먹으면 나라에서 나오기도 해서 절대로 우리 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끝인가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 자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참 그 사랑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누가 해야 되나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기도해 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은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혼미한 이 미국에서 길머리에서 혼미해서 줄여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아이 저 아이 돌봐주시옵소서. 저 아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은혜 주실 자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늦습니다. 한국에서 4단계 코로나 코비드 때문에 4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4단계 진행했더니 교회 예배 못 모이게 하는 거지.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게 만듭니다. 익숙하게 만들어. 지금은 초경에라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얼굴 앞에 다 물쏟듯 내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를 향해서 손을 들 때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참 이런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혹 운전해 가다가 아이 생각이 나면 우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 뭐를 장만해놨다 천만해요. 우리도 우리 노후 대책, 사후 대책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기 바랍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에 참 풍부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아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아시고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길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긍휼에 풍부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구원해 주신 그 긍휼에 풍부한 하나님에게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며 마음을 물쏟듯 쏟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면서도 우리 기도 안 합니다. 내 새끼를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합니다.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시간을 정해서 오늘부터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바친 손길마다 곳간마다 비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파킹장에서 오늘도 운전하시며 오늘도 안내하며 오늘도 방송실에서 참 더운 날씨에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